오늘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함께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대로 공급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충고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면 또 충고하고 또 책망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모임을 성경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건물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 한 발짝 물러서서 그래 사람이 교회인 건 맞는데 그래도 건물도 교회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자세히 살펴보시면 성경이 한 번도 건물을 일컬어서는 교회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희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복된 소망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이렇게 모여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보실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 몸으로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이것이 이제 지역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성경이 여러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친교 모임으로 모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개 모임 하자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컨트리 클럽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씁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는 표현을 쓰긴 쓰는데 어떤 건물이냐? 영적인 건물이다. 영적인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몸의 각 몸의 그 신체의 일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적인 집에 각 부분의 요소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몸,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몸의 어떤 한 부분만 건강한데 한 부분은 건강한데 다른 부분이 건강하지 않다. 쉽게 얘기해서 반으로 딱 나눠서 오른쪽은 건강한데 왼쪽이 건강하지 않다. 아, 그래도 뭐 한쪽만 건강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한쪽만 딱 건강하고 나머지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반신불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의 각 지체가 다 건강하게 이렇게 기능을 해야만 그게 정상적인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각 지체가 각자의 나름대로 맡겨진 그 기능을 하면서 몸을 세워가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게 건축물이라 그랬죠. 영적인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각 이 어떤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기둥을 담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벽돌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내장재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재료들로서 서로 꼭 맞게 뼈대를 이루고 함께 세워져가는 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몸을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 또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우리가 같이 지어가는 이것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사람을 모아놓게 되면 그것은 사람이 모인 곳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수만 명이 모여있건 수십만 명이 모여있건 그것이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임의 형태로 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모임이 세워져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군중이 모여있는 것이지 그것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비슷한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이 문제가 얼마나 이게 엄중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영적인 집을 세워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세워가야 하는데 그것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교회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제대로 사용될 때 이 영적인 집이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님의 선물에 따른 섬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인 집은 육적인 어떤 방법, 육적인 선물 또는 혼적인 방법, 혼적인 선물 이런 것들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 즉 영적인 선물에 의해서 지어져 간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크게 좀 네 가지를 여러분이 조금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침례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 성령님의 침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의 선물, 흔히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이 네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교리적인 기초를 잘 쌓아놓지 않으면, 이것을 혼잡하게 하면서 엉뚱한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엉뚱한 형태의 교회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님과 관련된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좀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이, 한 죄인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즉 거듭나는 순간에 그 사람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내적인 어떤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성령님 안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침례라는 말은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침례라는 말은 이렇게 물 뿌리거나 뭐 갖다 붓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잠긴다는 뜻이에요. 원어 자체가 그래요. 밥티슈마라는 원어 자체가 그냥 잠긴다는 뜻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성령님 안으로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 안으로 이렇게 푹 잠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성령 침례는 불침례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한번 잠기, 이렇게 푹 잠기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맨 마지막에 불 속에 푹 잠기게 됩니다. 그게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푹 잠길지 아니면 불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푹 잠길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의 결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성령 침례인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 성령 충만은 뭐냐? 이것은 이 신자 안에,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지시면서 그 신자 안에서 성령님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분한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침례와는 달리 모든 신자가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은 받고 나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와 달리, 성령 침례는 한 번이면 좋다 그랬죠. 성령 침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번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기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자꾸자꾸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아까 성령 침례의 결과는 그 지위가 바뀐다 그랬죠? 신분이 바뀐다 그랬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능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능력, 파워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는 포지션이 바뀌었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는 파워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삶에서 드러내는 이 권능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성령 침례는 그 사람을 한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성령 충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흔히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사. 은사라는 말은 은사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은사. 은사.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사실 쉬운 한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은사. 이게 은혜, 은혜, 줄사 이렇게 이제 한문이 돼 있는데 이것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금이 물건을 내려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임금이 물건을 이렇게 하사하는 거 이게 은사예요. 또는 그렇게 해서 내려준 물건 자체를 또 은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내려준 어떤 그 이 하사품 그게 은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그 어떤 성령님의 선물을 은사라고 부를 때에 뭐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정확한 말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은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다 선물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은사로 개역성경이 번역한 이 단어의 영어 단어가 기프트, 우리 기프트 준다 그러죠. 기프트. 기프트고 그것의 원래 헬라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게 카리스마예요. 우리 카리스마 있다 그러죠? 카리스마가 딱이 아니고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천부적인 어떤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게 카리스마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 기프트. 그래서 이 선물은 이 성령님의 선물은 그럼 왜 필요한 거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즉 교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이 몸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각각의 지체에게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어떤 몫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리 잘 아는 뭐 병 고치는 선물도 있고 기적들을 행하는 것, 영들을 분별하는 것, 타운어들로 말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과 관련해서는 한 지체가 모든 선물을 다 받을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못 받는 지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한 사람이 모든 성령님의 선물을 다 몰아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받고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럼 자동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냐. 아니 그러니까 다시요. 성령님의 선물이 많으면 성령님의 선물을 많이 받았으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러면은 성령님의 그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많이 맺게 되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열매는 뭐냐? 선물과 달리 또 이 열매는 뭐냐? 이것은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보다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그 신자에게서 드러나는 어떤 선한 행위, 선한 열매, 이것이 지금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열매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이제 열매들이 있다 성경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선물은 성령님의 열매는 저도 헷갈리죠? 예, 성령님의 이 열매는 성령님의 선물과는 달리 한 사람이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성령님의 선물은 한 사람이 모든 선물을 독차지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이 열매는 한 사람이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침례, 또 성령 충만,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 이 네 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구분하시죠? 집에 가면 또 헷갈리시죠? 그래서 중간중간 제가 또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집에 가셔서도 자꾸자꾸 이 인터넷으로 또 자꾸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에 관련해서 이 네 가지가 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여러분이 좀 펴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자, 여기 보니까 이제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시작 부분, 그 좀 거기와 같은 맥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7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섬겨가고 있는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일은 대단히 긴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아무 때나 해도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와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깨워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있는 가운데 너희가 이러한 선물들을 써서 서로 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이 각 사람이라고 할 때 영어 표현해 보니까 every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 man. 그 every man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every man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들 각자 개개인을 다 지칭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성경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보시면 이러한 그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영적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선물.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영적 선물. 또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 7절로 내려가 보면 이게 또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선물이고 영적 선물이고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똑같은 대상을 똑같은 것을 지금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의 나타나심 이것이 지금 똑같은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성령님의 선물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시면 여기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여기도 every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11절에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각 사람 개별적으로 이게 다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10명이 있으면 10명 각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영적 선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도 못 가지고 있는 성도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앞으로 몇 장 넘기셔서 7장 7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7장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게 지금 물론 그 위에 문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남자가 결혼하는 문제에 관한 그래서 결혼을 할 거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표현된 말이긴 한데 여기에도 분명히 그 선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들이 있다.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시죠? 각 사람마다, 사람마다 지금, 그렇죠?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정확하게 구원받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로서 한 교회를 몸을 이룰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어떤 선물들이 어떠한 형태로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선물과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 선물을 받는 것 이것은 참 좋은 것인데 우리가 좋은 나무를 분별할 때 아, 이 나무는 좋은 나무야 이 나무는 좋은 나무야 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선물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선물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대언하는 능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그것이 곧 그 사람이 참 좋은 나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일단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을 주실 때, 이 선물에 도대체 무엇이 있냐.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선물의 종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이게 선물의 하나입니다. 지혜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이것도 선물이죠.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믿음도 성령님의 선물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정말 대단히 어떤 강력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믿음하고는 조금 구별되게 성령님의 그 선물로서 주어지는 그러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고치는 선물을, 이거 제일 좋아하죠. 이거 병고치는 선물을.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이런 거.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이 대언을 보통 이제 예언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언기도 그거는 무당들 전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당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알고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이번에 여기에 투자했을 때 이것이 잘 될지 안 될지 그걸 사람에게 가서 묻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적인 것이고, 그것은 일반 무당들 전보는 거를 똑같이 교회에 들여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선물이 뭐냐면 영들 분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들 분별함을.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분별하는, 특별히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것, 이것도 지금 성령님의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순복음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게 마치 성령님의 주시는 선물의 전체인 양 얘기하잖아요. 타언어들, 이제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말고 로마서 12장에 또 이것이 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둘다 12장이죠. 고린도전서도 12장, 로마서도 12장. 그래서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선물들이 또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자, 여기 똑같이 선물이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은사예요.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자, 대언이라는 선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자, 사역이라는 그 선물도 있습니다. 사역. 그다음에 가르치는 자, 이것도 선물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 이것도 선물이에요. 권면하는 자,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 이것도 선물이네요. 주는 자. 우리 교회 내에서 특별히 남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 그 성령님의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도 교회 내에서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부지런함으로, 또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도 선물이네요. 긍휼을 베푸는 자, 그렇죠? 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오셨을 때, 8절, 10절 말고 28절로 저 뒷장으로 넘어가셨을 때 거기에도 몇 가지가 더 소개되는데,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이것도 지금 선물입니다.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여기 선물이라고 분명히 나오죠.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누구를 돕기를 좋아하는 거, 이거 선물이란 말이죠. 또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데만 더 보시면,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갈렙 빌골,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도 지금 그리스도의 선물, 아까 성령님의 선물, 그리스도의 선물, 영적 선물 다 똑같은 거라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11절에 보시면, 쭉 내려와서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총망라한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것이 교회 내에서 어떠한 선물은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 않고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스리는 자, 교회 내에서 이제 그 감독이 이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감독 이제 비숍이라고 돼 있고 이 사람이 하는 게 그러니까 오버시어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의 어떤 행정체계의 그런 개념인데 감독이라는 비숍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이러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교회 100사람이 모여있는데 100사람이 다 다스리는 선물을 받았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그럼 아무도 아무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도도 마찬가지죠. 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사도겠느냐. 모두가 다 대언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도와 대언자 또는 목사와 교사 이러한 선물들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지금 여러 지체들에게 폭넓게 주어지는 선물들이 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면하는 자,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교회 내에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교회 내에 권면하는 자, 이러한 이 선물이 좀 우리 교회에 풍성히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목양자도 받을 수 있고 뭐 교회 내에서 집사로 섬기는 형제도 받을 수 있고 이것은 교회 모든 지체가 사실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권면하는 어떤 선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좀 주님께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조시지만 마시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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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하는 자. 예. 권면하는 이러한 선물. 또, 돕는 것, 이것도 지금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돕는 것. 아, 이런 게 풍성하면 교회가 얼마나 참 정말 좋아지겠습니까? 돕는 것이,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풍성한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주는 자, 이것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주는 자. 자기 걸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우리 정백치 자매님처럼.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이원호님하고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보니까 우리 형수님이 그렇게 잘 퍼주신대요. 그 형수님이라 하면, 예, 정백시 자매님이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대요, 근데. 예, 다 나옵니다. 예. 예. 이런 때를 위해서. 예, 그래서, 주는 자, 이 주는 어떤 그 성령님의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것도 선물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예, 이게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정서 있잖아요. 정서. 예, 희노애락을 느끼는 이 정서가 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막 완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픈 걸 봐도 슬픔을 모르고, 기쁜 걸 봐도 기쁨을 모르고,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다움을 모르고, 그러던 사람들이, 복음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 정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불쌍한 것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정말 이렇게 가득 드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성령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 중에 특별히 한 가지가 지금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정상적인 범주보다도 더 풍성하게 그 사람 마음속에 참 이렇게 이 긍휼을 베풀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정말 풍성하게 드는 그러한 것은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들 중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들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요. 그런데 또한 가지 이 선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선물을 나열했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장. 그런데 13장 8절에 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이 대언이 뭡니까? 이 대언이 지금 12장에서 지금 성령님의 선물로 언급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언은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또 타원어들도 있다 해도 그럴 것이며, 그러니까 그칠 것이며 없어진다는 거죠. 타원어도 그 12장에서 성령님의 선물로 언급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타원어들도 지금은 있다 해도 이제 그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그칠 날이 온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기에, 지금, 지식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계속해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러한 어떤 지식들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언의 경우에는, 대언이 지금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아서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변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은 조금 약하면서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개념만 들어있죠. 예언은. 그 예언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프로핏을. 또 선지자, 미리 아는, 앞서서 아는, 그 선지자로 번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핏의 원래 의미는, 성경의 원래 의미는 대언을 한다는 거예요. 대신 받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처럼 이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대변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그 대언의 내용 중에 앞에 벌어질 일까지를 말하는 그 예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 대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장래의 일을 누군가가 말하는 그것은 그 기능은 그쳤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 안에 필요한 모든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종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예언의 기능이 그쳤다고 믿고 또 하나는 타원어들도 그쳤다고 믿습니다. 타원어는 이것은 이 초대교회 그 오순절, 첫 오순절 사건 때에 지금 각 처에서 모인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오순절이 되면 이제 다 각지로 흩어져야 되는 그 입장에서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을 그 모든 유대인에게 초자연적으로 그냥 다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한꺼번에 다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행하셨던 것이지, 그 이후에 더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은사들이, 선물들이 분명히 있고, 또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교회가 이제 영적인 집인데, 이 집이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우리 중에 집 짓는 분들이 계시지만, 집을 질때 우리가 기초공사, 바닥공사, 이거 기초공사 다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이후에 쭉쭉쭉쭉 진행해서 기둥 세우고, 그 다음에 뭐벽 세우고, 골조 이렇게 해가지고, 마감하고 내장 인테리어 하지. 어느 집 짓는 사람이 1년 365일을 기초만 공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영적인 집도 똑같다는 거지. 영적인 집도 지금 기초, 이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초인데, 아예 교회인데, 이 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지금 사도와 대언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초가 그러면은 사도행전 그 시점에서 놓여졌다면, 그러면은 그 기초를 더 이상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니까 이 은사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사도와 대언자의 이 선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 사도가 계속 여전히 존재하고 대언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로마 캐톨릭이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이니 뭐 안식교니 하는 모든 이단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그중에서 또 소위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 그룹 내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순복음 교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은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 선물들, 이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와서, 그럼 그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뭘할 거냐? 교회 선물, 주신 그 선물들을 가지고 뭐할 거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대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 선물들을 써서 섬기라. 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에 의해서 교회, 즉, 몸이 서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그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이게 성령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섬기게 되면 모두가 유익을 얻게 되지요. 또 14장 12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이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기를 구하라.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뭘할 거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이 남이 누굽니까? 이 남이 교회 내에서 이 남이 누구예요? 이게 지체들이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도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서신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교회를 굳게 세우는 것 이것이 이 성령님의 선물의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차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선물은 교회 전체의 유익이 아닌 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어떤 지체에게 주셨어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지체에게 주셨어요? 예. 영들 분별하는 선물을 어떤 지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물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두드러지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을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그런 위험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위험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선물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원래 성령님이 주신 선물인데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일반 그 교파 교회들에서 수없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또 한 가지 추론은 뭐냐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도 전혀 사용을 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건데, 그것도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인데, 전혀 사용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혼자서 가지고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그 본문의 표현대로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그 선한 청지기로서 섬기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맡았으면 그것을 이윤을 남기는 게 선한 청지기지, 그것을 꽁꽁 땅에 묻어두는 것은 선한 청지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몇 시간씩이고 방언한다고, 소위 방언, 우리 성경에 타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방언한다고 몇 시간 혼자 앉아서 계속해서 혼자 방언하고 있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떠들어대는 것, 그것은 교회 전체를 세우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또 입신 체험한다고 매일 쫓아다니잖아요. 입신 체험. 사실 그것이 성령님이 들어오기보다는 사실 마귀가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것인데, 그래서 가정을 다 팽개치고 밤이고 낮이고 그런 집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손대면 넘어지고 하는 거, 이거 쫓아다니는 거, 이게 교회 전체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서 교회 전체가 유익할까요? 그런 거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자신의 교회 내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런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여러 군데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자신의 지역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입니까? 그렇죠? 신유 집회, 축사 집회, 뭐 이런 데 쫓아다니는 거, 이건 결코 지역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한 가지는 이 성령님의 이 선물을 잘못 이해하고 이것을 오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령님의 특정한 선물만을 끈질기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 또는 병 고침, 이런 것만을 아주 집요하게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의 선물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선물은 누구 뜻대로 주는 거냐? 1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이 자신이 누굴까요? 그 앞에 나오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 그 성령님, 즉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8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사람이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지체들을 각각의 몸속에 두신다. 그러니까 선물들을 나눠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선물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어떤 특정한 선물을 고집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 전체에 몸을 세우는데 해로운 것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선물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어떤 자매가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저 자매는 저 형제는 왜 이런 선물을 못 받지? 그렇게 얘기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경건한 형제가, 저렇게 신실한 형제가 왜 방언도 못하지? 수목원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개도 받는 방언을. 얼마나 그게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선물은 주시는 분의 뜻대로 나눠준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신실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 방언 못 받았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그렇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이게 세상 모임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워져가는 모임이 맞다면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우리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분명히 선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그 선물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선물을 주십시오. 저도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물을 이만큼 쌓아놓고 계신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좀 주세요. 저도 좀 주세요. 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 저는 요거 주십시오. 저는 지식의 말씀 주시고요. 저는 뭐 다스리는 거 주시고요. 저는 방언 주시고요. 병 고치는 거 주시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보실 때 이 지체가 이게 필요하구나, 저 지체가 저게 필요하구나, 그건 그분이 결정하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것입니까? 그럼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애초에 그 선물을 주시는 의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선물을 사용할 것입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 선물을 써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서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